이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떠난 뒤에 사역하였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시아에서 사역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발걸음을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세계로 점점 퍼져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라고 하는 그와 같은 도시로 그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 빌립보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바울이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거기에 능력으로 임하셔서 빌립보 성의 이 간수가 회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강변에 가서 기도를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련의 무리를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자주장사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 여인이 회심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17장에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로 그가 가서 복음의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면은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였던 장면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강론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하고 바로 이 예수가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든지 그가 전하였던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바로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이 조상들에게 말하였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을 그가 증거할 때에 그때 이 헬라인의 큰 무리가 그리고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바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거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는가 하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여서 괴악한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극렬히 반대하였고 결국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서 베리아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이 거기에 남겨두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정과 형편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정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에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져다 준 소식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참 믿음 안에서 그들이 든든히 서 있다는 그와 같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네 하였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그가 기억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가져온 소식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견해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복음을 직접 듣고 배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사도성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와 같은 이기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비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잠깐 있다가 떠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관심이 없고 너희들을 떠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하여 공격하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디모데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 개인에 대한 그와 같은 그 비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해서도 그것을 허물어버릴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교훈으로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그가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편지의 서신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위험과 또 유혹과 시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우리가 처음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가르치셨고 나에게 어떠한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가?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1장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그가 가르친 복음에 대하여서 회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너희들이 보고 알고 있지 않느냐?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이 너희에게 어떻게 임하였느냐?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여서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그들이 들은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상기시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이 듣고 경험한 이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상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복음은 결코 말로만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때에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그들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그와 같은 복음이 아니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때때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말로만 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아,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한 가지 위험을 반드시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의 말씀이 구원의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 가운데 자신의 삶 가운데 그것이 체험되어져서 그의 삶이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와 같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경험되어지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말로만 임하는 그와 같은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그것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의 말씀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항상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에 이와 같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네 가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다 같은 씨가 뿌려졌고 그것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만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결실이 있다. 열매를 맺게 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살펴보아야 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 알지만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실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는 또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말로만 임하는 것, 그것이 어떤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로만 우리에게 임하는 상태,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임한다고 할 때에 이 부정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이 말로만 임한다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가련하고 불쌍한 상태에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가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도무지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영혼 가운데 깨닫거나 적용시키거나 그것을 알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 저는 오랜 시간을 교회 나가서 앉아있기는 했지만 선생님들이 무슨 이야기인가를 해주기는 했지만 그러나 제 머리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던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저 놀기만 좋아하고 교회는 그저 나의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만 했지 목사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쳐주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오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나오고는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복음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 자리에 나와있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에 이해가 되어지거나 또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어떤 상관이 있다는 그와 같은 깨달음을 알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하고 그저 무료하게 지겹게 이 시간을 견디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상태입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귀가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들려오지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 수 있고 또 만약에 내가 그와 같은 상태에 있다면 나의 영혼은 정말로 불행한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 번째에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론적으로만 이해될 뿐이지 그것이 머리에서 자신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것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없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내 자신이 정말 잘못된 상태에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질 때에 아,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지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것도 듣고 이해하는데 그의 지성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가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복음에 대한 관찰자이고 비평가로 남아있게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아, 저 말은 성경에 무엇을 말하구나 그것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결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려와서 자기를 살펴보거나 자신의 영혼을 돌이켜보거나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는 이러저러한 종교적인 일들을 비판하고 논쟁을 벌일 줄 알지만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 가운데 적용하지 못합니다. 실로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할 수 있지만 그는 말쟁이에 지나지 않지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단순히 복음은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러나 결코 기독교의 가장 깊은 것,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는 못하는 그와 같은 불행한 상태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음이 말로만 그의 영혼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세 번째로 또 한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 사람은 우리에게 참 난해한 그런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도 복음을 능력으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세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음의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그의 삶에서 깊이 체험되어지지 않고 피상적인 것으로 그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면 때로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이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람은 이 영적인 감동과 감정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빨리 식어버리고 냉랭한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침에 이슬방울이 해가 뜨면은 탁 떨어져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과 기쁨과 즐거움이 듣는 순간에는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일어서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그의 마음과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한낱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그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런 사람의 신앙을 경고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신비하게도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확신도 있고 어느 때에는 구원에 이른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의 기초에는 그리스도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종교적인 감정에 의해서 영적인 것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라고 말하고 있고,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어디에 속하였는지 살펴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아쉽게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지 자신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신앙의 형태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시 이 복음을 말로만 아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신앙의 상태는 제가 전혀 모르는 상태가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그와 같은 신앙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신앙으로서는 결코 그 사람이 기독교 신앙에 들어온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에 들어온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1장 5절 말씀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말로만 그와 같이 경험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경험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르게 된 복음, 그것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그 악한 삶이 그들의 가까이에 있었고 이 악한 삶의 습관들이 자신들이 평생 살아왔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나쁜 습관들을 한번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하나조차도 그것이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결심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눕는데 여러분들의 습관이 이 바르지 않아서 그것을 바꿔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을 바꾸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 아침에 교회 오는 것조차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온 가족이 이 교회 올 준비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를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방인들의 그 악한 삶의 습관 가운데 있다가 그 이방인들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으로 돌이킨다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그와 같은 거룩한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어진 일이냐? 사도 바울은 오직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은 그들에게 어떻게 체험되어졌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신적인 지식을 소유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스스로의 지혜로는 알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이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성이 알 수 있는 것은 신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온갖 우상으로 바꾸는 그것 외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하게 될 때에 우리 인간의 영혼 안에는 놀라운 신적인 지혜가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울러서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세상의 온갖 어리석고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이 성경을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참으로 슬픈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18세기에 보면은 이 독일에서 유럽에서 합리주의라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이 합리주의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그 노력으로 그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나온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이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확신하려고 노력한 결과가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그것들은 다 가려내서 이것은 참된 성경이 아니고 이것은 신화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에서 다 빼버립니다. 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읽혀져 왔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이어져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성경 가운데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다 제거해버리려고 그렇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서는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영혼에 임하여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예리한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신함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과 또 죄악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였다는 것을 그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렀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것을 다 빼버리고 무미건조한 어떤 사건들만 이해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영혼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한 어떤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구별해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가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것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말로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자각하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각성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는 그와 같은 놀라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의 기능은 우리를 결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지 않고 이 양심이 각성되는 순간 우리들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올바른 상태에 이르기 위하여서 결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무엇인가 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신적인 지식으로 다가올 때 그것은 우리의 이성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이성에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타는 열심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켰는데 이 각성된 양심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였던 불행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에 그가 억류되어 있었을 때에 그가 로마의 총독이었던 이 벨릭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그가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에게 강론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양심을 각성시켰습니다. 그러자 이 벨릭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벨릭스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자신의 이 영혼을 각성시켜서 두려워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가 자신의 이 양심의 각성을 억누르고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한 이 벨릭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는 바깥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각성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각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어리석고 완고하고 더럽혀진 양심은 좀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정직하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킬 때에 그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의 양심이 깜짝 놀라서 깨어나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자신의 영혼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지, 자신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얼마나 의미로운 분이신지, 의미한 분이신지, 여러분 내 양심이 깨어나서 그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에 있게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면 바로 이와 같은 양심의 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근심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은 경험은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의 완고하였던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수납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에 이 루디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가 곧 이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루디아의 마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영혼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장애물이 되지 않았고 그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영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저항,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나의 삶에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려고 한다고만 해서 그것이 나의 삶에 순종으로 나타납니까? 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자신의 이성과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말씀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나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영혼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왜 무기력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알고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육신에게 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그렇게 갈등이 심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한 생각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산만하고 그렇게 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와 같이 불쌍하고 비참한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음의 말씀이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육신대로 살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말로만 우리에게 임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연약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영혼 가운데도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방법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공부를 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 자신의 영혼의 그 연약함과 빈곤함과 괴로움을 경험할 때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나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고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러지 못할 기이할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삶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